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일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E 뉴스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15일 발표한 2021 북한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점증하는 지역과 세계적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본토에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끝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폭파하며 이곳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방정보국 DIA도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기반 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리는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 비축량과 운반 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코베리오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 서두에서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 여러 건의 시험을 발사했으며 잠재적으로 더욱 강화된 ICBM, 재래식 전력을 위한 새로운 무기도 선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북한이 향후 몇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어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세계가 기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 식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의 메시지는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의 경고에 이어 나온 겁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분쟁과 이주,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엔 난민과 분쟁으로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지도자의 국정 운영 실패로 많은 국민이 기아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북한 전체 인구의 42%인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과 중국이 태평양 전쟁 침략의 상징으로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에 맞춰 공물을 바쳤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할 계획은 없다며 중국,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올해일인 내일 북한은 오전 중에 차차 흐려져 낮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밤엔 함경도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한국에서도 요즘 세계적 명성의 연주자들, 오케스트라단의 공연 소식이 들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공연 문화계가 관객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음악 공연, 뮤지컬, 오페라 공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한때는 외국에서 온 예술가들도 피할 수가 없었던 2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내 공간에서의 관람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 멀찍이 떨어져 앉아야 했던 객석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 독일인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리스토프 포펜,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연주단 아스트로피아졸라 오중주단도 한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연주를 했답니다. 눈으로, 귀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음악 감상의 특별함이 있죠. 주말의 음악 여행에서는 귀로 듣는 클래식 고전 음악의 특별함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체코 수도 프라하의 블라바강 강줄기를 따라서 시작합니다. 체코의 지휘자 바출라프 노이만이 이끄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드리치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몰다옵니다. 체코 작곡가 베드리치 스메타나의 여섯 곡으로 이루어진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몰다우. 체코의 지휘자 바출라프 노이만이 이끄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찬바람이 느껴지는 가을 한복판에서 들어본 몰다우는 또 색다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70년대에 만들어진 이 곡은요, 조국 체코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작곡가 스메타나가 프라하를 가로질러 흐르는 몰다우강과 또 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한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몰다우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사실 체코 사람들은 불타바강이라고 부릅니다. 체코를 점령했던 독일식 이름이라서 체코 사람들은 이 몰다우라는 이름을 조금 싫어한다고 하네요. 스메타나는 베토벤처럼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곡을 계속했고요. 그때 나온 작품들 중 하나가 바로 교향시 나의 조국입니다. 주말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비엔나 기상곡, 빈 기상곡 준비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빈의 그 왈츠풍 분위기를 바이올린 소품에 녹여낸 작가로 유명한데요. 크라이슬러의 작품 번호 2번이 빈 기상곡입니다. 음악도시 빈의 정서가 가득한 곡이고요. 왈츠의 느낌이었다가 집시의 느낌이었다가 다시 왈츠를 떠올리게 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바이올린의 이작스턴, 헝가리 지휘자 야노스 롤라가 이끄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Thank you.
크라이슬러의 빈 기상곡에 이어서 들어본 곡은 독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안 A장조 작품 번호 90의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매우 빠르고 생기게 들으셨고요.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1756년 신성 로마 제국 시절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나 1791년 35살의 나이로 요절한 이 음악가를 사람들은 천재 작곡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신동 음악가라고 부릅니다. 3살 때 피아노 앞에 앉았고 5살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에 능숙해서 유럽의 왕족 앞에서 연주했고 8살에 교향곡, 12살에 오페라 작품을 만들었고 17살에 짤츠부르크 궁정의 음악가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유수의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특별합니다. 여기 1980년대 모차르트 생일을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84년 체코 감독 밀로스 포만이 만든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영화는 한때 최고의 작곡가였고 빈 궁정의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고백 같은 회상에서 시작합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살리에리에게 신부가 찾아가는데요. 고해성사로 평안해지라는 말에 모차르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회상하듯 털어놓습니다. 존경받던 궁정음악가 살리에리 빈에 모차르트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다 방탕해 보이는 모차르트를 우연히 보게 되고 황제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선보이려다가 절대 음감에 또 자신의 곡까지 고쳐 연주하는 모차르트에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천재성을 의심하다가 샘솟듯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차르트에 놀라워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왜 자신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냐고 신에게 분노하다가 모차르트의 경제적 형편과 아버지 죽음에 대한 자책 또 욕심 많은 부인 등 모차르트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죽음의 진혼곡을 작곡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음표 하나하나를 고심하면서 그려내는 작곡가와 기존의 형식, 격식에 갇혀서 새로운 음악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궁정의 사람들. 황제는 뭔가 다른 모차르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유분방을 넘어서 저속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차르트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살리에리. 질투는 더 강한 질투를 부르고 살리에리의 그 조용한 저주는 35살에 생을 마치게 되는 모차르트 생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곳곳에 모차르트의 작품을 배치했습니다. 생애 600여 곡을 썼다는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장조 작품 번호 626에 영화 아마데우스의 여운을 담아봅니다. 제3곡 진노의 날 제7곡 저주의 불길이 타오를 때 이어드립니다. 미국의 소프라노 알리노저, 영국의 메조소프라노 카롤린 와킨슨,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과 독일의 합창단 게징어 칸토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테너 마리오 란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가정의 아들로 영화 배우로도 이름을 떨쳤던 마리오 란자의 목소리로 들어본 이탈리아 노래 오 솔레미오, 나의 태양이었습니다. 음악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에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음악이 흐르면요, 절로 무거웠던 마음이 내려앉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감정이 있죠.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 중에 그런 제목의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1849년에서 50년 사이에 6개 곡으로 이루어진 위안, 컨솔레이션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번호 172, 리스트의 위안, 컨솔레이션, 두 번째 곡, 운 뽑고 피우모소, 조금 더 움직임. 우크라이나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가 들려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로그스키의 전람회 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74년 무소로그스키가 34살 때 작곡한 피아노 곡입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마흔도 되기 전에 갑자기 동맥류 파열로 죽었답니다. 그 친구의 예술적인 식견과 재능을 안타까워했던 무소로그스키가 친구들과 함께 추모 전시회를 마련했는데요. 무소로그스키는 또 친구의 작품과 전시회에 대한 감상을 음악으로 옮겼던 겁니다. 전시회장에 들어가는 관객의 느낌에서부터 마지막은 당시 키예프 공국이었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세우기로 했었던 아주 커다란 문, 러시아식 둥근 지붕에 뾰족한 첨탑이 있고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 병사의 모습을 담은 키예프의 문이라는 제목의 음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 음악의 길이는 35분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일 마지막 곡 키예프의 큰 문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했고요. 그 편곡 버전이 더 많이 연주가 됩니다. 오늘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무소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의 관현악곡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